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하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하고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여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괴롭고 슬플 때 주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찬양으로 새 아침을 열고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새하늘의 문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오늘도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덧입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사 말해야 될 것들, 선포해야 될 것들 주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CGN 라이브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4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4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들의 형제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들 집안에 에봇과 드라빔과 조각한 신상과 녹여 만든 신상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그곳에서 길을 돌아서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사람인 그 청년에게 가서 인사했습니다. 무장한 단지파 사람들 600명이 문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그 땅을 정탐하러 갔었던 다섯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 조각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녹여 만든 신상을 집어들었습니다. 제사장은 무장한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이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조각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녹여 만든 신상을 집어들자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짓이냐?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이에 제사장은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과 조각한 신상을 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끼어서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아이들과 가축들과 소유들을 그들의 앞세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멀어졌을 때 미가의 집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모여 단 사람들을 가까이 쫓아갔습니다. 그들이 단 사람들을 부르자 단 사람들이 돌아서서 미가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오다니 무슨 일이냐?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내 제사장을 너희가 데리고 가버렸으니 내게 무엇이 더 남아있느냐? 무슨 일이냐라고 너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단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성질이 거친 사람들이 내게 가서 네 목숨과 내 가정의 목숨을, 그리고 나서 단 사람들은 그들이 가던 길을 갔습니다. 미가는 그들이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보고 뒤돌아 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가가 만든 것과 미가의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로 갔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그 성읍이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어떤 사람들과도 교류 없이 지내고 있었고, 그 성읍이 또 베드로훕 근처 골짜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단 사람들은 성읍을 다시 짓고 그곳에 살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인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성읍의 이름은 원래 라이스였습니다. 거기에서 단 지파는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이 점령당할 때까지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자기들을 위해 세워두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으로 이상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디아스포라 집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은 여기도 그 온라인으로 집회 영상을 촬영을 해서 올려서 참여를 하는 그런 대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또 중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미가의 신상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 그리고 레위인 소년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또 단지파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 북쪽 라이스에 가서 공격하고 점령한 이야기, 이 일련의 이야기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뭐 미가의 신상도 그렇고 레위인이 가정,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된 것도 그렇고 단지파가 그 우상을 또 강탈해서 이동하는 것도 그렇고요, 뭐 누가 더 옳다 그러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이 셋 다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뭐 이 사람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얘기할 수 있는 아무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들의 형제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들 집안에 에봇과 드라빔과 조각한 신상과 녹여 만든 신상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본문에 보면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다섯 명의 정탐꾼이 돌아온 이후에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600명의 군사를 소집해서 집결을 했죠. 기랴여아림에 집결을 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에브라임에 있는 미가의 집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경계선을 서로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리가 한 20km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몇 시간 만에 600명의 군대가 이곳에 도착을 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단지파는 약속의 땅 중부 해안가에 배정을 받았는데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과의 싸움에서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북쪽으로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나섰던 것이죠. 그래서 뭐 인간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곳 시장이 개척이 안 될 때 신규 시장을 개척하려고 한다, 뭐 사업적으로는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 뭐 영적으로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북쪽의 라이스 땅을 정탐한 이후에 오늘 14절에 보니까 정탐하러 갔던 다섯 명, 이 다섯 명이 미가의 집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근데 그 미가의 집에 이제 정탐하러 올라가기 전에 들러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잖아요. 그때 당신들이 평안하게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과 또 그 모든 신상들을 가지고 가자, 우리만 올라가서야 되겠느냐,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곳에서 길을 돌아서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사람인 그 청년에게 가서 인사했습니다. 레위인 미가의 집에 가정제사장에게 가서 인사를 했다. 전에 그들이 뭐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평안의 길을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실 뭐 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줬다는 것이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점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맙다, 그렇게 서로 좋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16절에 600명의 무장군인이 서고 도착하고 17절에 다섯 사람이 들어가서 그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도둑질을 하면 몰래 도둑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인사 다 나누고 나서 가지고 나오니까 이건 도둑질이 아니죠. 그냥 보는 눈앞에서 이제 강탈을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게 18절에 이야기했고,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 우리 지파의 제사장, 우리 지파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달라.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이제 레위인 소년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년일 때 미가의 집에 와서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된 사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끝나는 부분에서 그의 아들들까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다 이야기하는 거 봐서, 소년일 때 와서 자기도 결혼하고 거기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뭐 인생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성공한 거예요. 한마디로 뭐 출세한 겁니다. 너가 한 집의 제사장이 낫겠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어디 구멍가게에서 일하다가 뭐 대기업에 스카우트를 된 것 같은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20절에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22절에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떨어졌을 때 미가의 집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모여 단 사람들을 가까이 쫓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적인 도리로 해도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일할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고 거의 뭐 불황자 수준으로 지낼 때 자기를 재워주고 먹여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미가의 집안 사람들이. 그러면 저 떠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아무런 단지파도 상의가 없었고 이 레위인도 전혀 상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22절에 이제 미가의 집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쫓아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23절에는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에게 말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미가 집안 사람들과 이웃들이 이제 다 모여서 쫓아온 거죠. 무슨 볼일이 있느냐? 네, 23절에 보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인지를 본인들이 사고를 쳐놓고서는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거의 무슨 조폭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뭐 그런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이 미가가 말한 이 대사,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래도 정말 주목할 만한 구절이 있다면 이 구절이 아닌가 싶어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내 제사장을 너희가 데리고 가버렸으니 내게 무엇이 더 남아있느냐, 무슨 일이냐라고 너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참 24절의 말씀, 이 미가의 대사를 보니까 기가 차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코멘트라고 보입니다. 내가 만든 신들, 내가 세운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내게 무엇이 남아있느냐. 샤머니즘의 핵심은 사람이 중심이다 그랬죠. 사람이 신을 세우고 사람이 신을 조종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가 뭐 강탈하고 움직이고,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성소가 아닌 것이 문제인데, 문제의 핵심을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미가의 집은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이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가로서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적어도 그런 영적인 기초적인 지식이 있었다면 이거는 굉장히 깨끗해진 상태인 거잖아요. 무엇이 남았는가? 우상을 다 털고 깨끗해졌으니까 좋은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사사들 가운데 5대 사사 기드온 같은 경우도 그가 승전한 이후에 에봇을 만들어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됐다. 근데 미가는 에봇만 만든 게 아니었잖아요. 드라빔에다가 부어 만든 우상에 조각한 우상까지 만들었어요. 제가 어제 이제 주일 설교가 상실의 시대였는데 이제 샤머니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점집에 가지 마십시오. 본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점집 가지 마세요.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점집 가지 마세요. 점치지 마세요. 집안에 부적이 있으면 부적 다 깨끗하게 청소하십시오. 집안에 우상 딴지 있으면 다 갖다 버리세요. 그게 가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영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매가 영어 단어로 뭔지 아세요? 미디엄이에요. 미디엄. 미디엄이라는 건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이제 매스 미디어라고 하잖아요. 그 미디어가 미디엄의 복수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엄, 미디어, 이 매개라는 게 뭔가, 영적 매개가 영매예요. 보통은 영매 그러면 이 귀신의 세계와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를 중간에 연결하는 무당들을 영매라고 하죠. 근데 사람만 영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스피리추얼 미디엄은 물체도 미디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을 다는 이유는 뭐냐면 부적으로 귀신들을 부르는 거거든요. 영적인 용역을 동원해서 일처리를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해야 되는데 우상 딴지를 가지고 뭐를 하겠는가. 그게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요즘 교회가 어려우니까 온갖 이상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목회자들이 건강한 목회를 하지 않고 일종의 산당을 세우는 거죠. 이 역사서에도 산당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잖아요. 근데 산당을 세우면 또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들 가요. 이 점집같이 운영을 하는, 이건 목회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이상한 사역들을 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곳에 또 사람들이 열심히 가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야, 이런 말도 안 된다,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보이지만 오늘날 한국 교계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단지파 사람들이 죽여버린다고 위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강하구나, 그러고선 그냥 미가가 집으로 돌아갔다 돼 있습니다. 자,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가가 만든 것과 미가의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로 갔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백성에 가서 그들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단 지파가 라이스를 공격해서 점령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27절에 보면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던 백성, 이 표현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 왜 이 표현이 반복이 되는가?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호수아 정복기에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 숭배와 성적 도덕적 타락에 빠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정복의 대상이 된 것과는 뭔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뭐 갑자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해져서 그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치르기에는 영적인 거룩과 순결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당위성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영적으로 헷갈려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칼부림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가. 여러분, 삼손의 싸움도 굉장히 헷갈리지 않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봐야 되는지, 길거리 뭐 건달들 싸움으로 봐야 되는지 해석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점령하고 나서도 뭔가 굉장히 찝찝하고 씁쓸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 미가와 단지파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전개가 됐는데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그게 오늘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에서 단지파는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이 점령할 때까지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미가 집에 방랑자로 나그네로 왔다가 가정제사장이 된 사람의 정체가 마지막에 나왔어요. 이걸 왜 미리 얘기 안 하고 이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을까? 이 이야기를 보는 순간 처음 읽은 사람들은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일 거예요. 모세의 손자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그 모세의 손자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과 그 아들들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다. 거기 단지파가 우상을 세웠다.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다윗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배신을 하고 북왕국을 세우잖아요. 북왕국을 세우고 나서 금송아지 우상을 어디다 세웠나요? 단과 베델에 세웠어요. 도대체 이 단지파가 라이스를 점령한 거를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우상 숭배를 우상 단지를 끌고 올라가서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우상을 세워놓은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 모세의 손자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나. 또 한 가지는 모세의 손자라는 얘기는 뭔가요? 모세에게 여호수아는 아들 같은 사람이었고 사실은 그 다음 세대였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세의 손자니까 여호수아 정복기와 기간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사사기 18장이지만 사실은 사사기는 시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 시대 순으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사사기는 사건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사 12명을 전국을 쫙 한 바퀴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영적인 타락상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영적인 타락상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야기, 미가와 단지파의 이야기는 정복기가 지나고 이제 한 세대밖에 지나지 않은 때인 거예요. 영적인 빌드업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 거죠. 이게 충격이죠. 두 배의 충격이죠. 그리고 31절,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자기들을 위해 세워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는데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쓸쓸하게 들립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설교를 제목이 상실의 시대였는데 오늘 사사기 본문을 제목을 전한다면 혼돈의 시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무질서한 상태. 미가도 레위인도 단지파도 전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잘못된 열심, 잘못된 길, 잘못된 선택, 잘못된 자리. 26절 하반절에 보면 미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돌아가야 돼요. 우상 버리고 점치는 거 더 이상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 예배해야 됩니다. 미가처럼 집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질 수밖에 없는 팬데믹 시대가 됐잖아요. 여러분,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목회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성도들은 흩어지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장 예배, 이 예배당 예배가 그래도 최소한 유지되고 있잖아요.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예배당 예배에 나오셔야 될 분들은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영적으로 잡히는 게 없다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단지파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 우리는 참 좋은 땅을 차지했다. 아, 너무 횡재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을 때,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지 않고 모압에 피신 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기업이든 일터이든 사역이든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세 번째, 레위인. 하나님의 집이 있는 실로로 돌아가야죠. 중앙성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도 개인도 공동체도 심지어 제사장도 아무도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있는 시대에 누가 더 옳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이 모두가 잘못되어 있는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면,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잘못됐다면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어떻게 바른 자리를 찾아야 되는지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미가가 그것을 내가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빼앗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해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는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바른 자리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전염병이 창궐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나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건강한 목회를 포기하고 세상의 방식, 샤머니즘의 방식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점을 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집을 찾아가서 무당을 만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무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깨끗케 하실 때 하나님, 이 시대가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른 길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파가 열심을 냈지만 그들이 땅끝까지 가서 거기에 우상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오 하나님, 이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무너져 있는 성도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무너져 있는 영적 공동체들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고 미가의 우상숭배, 단지파의 우상숭배, 레위인이 거짓된 우상지기가 되어버린 사사시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환골탈태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청결케 될지어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가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회개와 회복이 간절히 필요한 시대인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이 한국교회 위에, 저 북녘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더 깊이 있는 말씀 강해를 찾기 위해 크기로만 교회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보다 좋은 영적 콘텐츠를 더 많이 나누기 위해 방송비를 받지 않습니다. 1년 365일 복음만 전하고 싶어서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온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CGN TV와 함께 땅끝 선교사가 되어주세요.